안녕하십니까? 참된 신앙을 찾으세요.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육식과 채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형제자매님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서양의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몸이 그것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또한 동양의학에서도 약과 식품은 그 뿌리와 같다. 약식동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식사가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식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잘못된 식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과 또 어떻게 그런 식습관을 개선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경험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식습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듯이, 사실 습관적으로 오는 반복된 어떤 잘못된 것으로부터 질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건강을 잃어보지 않고서는 그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또이 세상에서 사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몸을 혹사하고 또 아무래도 이렇게 생활 환경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또 식사에 있어서 비롯되더라고요. 식사를 바쁜 생활에서 급하게 먹고 빨리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또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허겁지겁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미처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위에 종양까지도 생겼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초기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크게 안 하고 이제 약을 한 6개월 정도 먹고 치료가 되었는데 모든 것이 생활에서 오는 어떤 습관적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그걸 당하고 겪고 난 다음에는 아, 내가 어떻게 특별히 이제 음식을 먹을 때그 습관이 허겁지겁 먹는다든지 또그 어떤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체한 것처럼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 때게 직접 내가 건강을 잃어보니까 아, 건강을 어떻게 이렇게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특별히 먹는 것은 새끼잖아요. 이렇게 새끼를 아주 규칙적으로 먹는 거라든지 이런 습관적인 것이 배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습관이라는 것은 오랜 어떤 시기가 지남으로써 그것이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문제도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 다니엘이 그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이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할 때에 그 환관장에게 10일이라는 여유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10일 동안이라도 충분히 그의 얼굴이 돌아오는 걸, 그러니까 다른 그 당시에 이제 그 왕궁에 모실 만한 그 후보자들 여러 젊은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굉장히 얼굴이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짧은 이 기간이지만은 생활 습관, 특별히 식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식습관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고생을 해보니까, 고치고 나니까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뭐 사실 간단한 그런 식습관이지만 이게 잘못되면 금방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참 배고플 나이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배가 고파요. 우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나가서 라면을 사 먹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라면 먹을 때 얼마나 맛있고 또이 허기가 채워지는지 그렇게 이제 즐겁게 라면을 먹었는데, 그렇게 계속 먹는데, 라면을 먹은 후엔 계속 여드름이 나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들이 여드름이 나지만, 아, 뭐, 청소년이 뭐, 사춘기 호르몬 변화인가, 뭐, 이러면서 잘 몰랐죠. 그런데 그게 이제 20대가 지나도 라면을 먹은 다음에는 꼭 이런 여드름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번은 아, 라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안 먹었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 점점 이 라면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그 외에 그러나 뭐 피자라든가 또 기름진 음식들을 이제 그래도 계속 먹긴 했어요. 맛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제가 그 직장이 이제 그런 걸 접할 수 없는 좀 어떤 산에 있는 요양병원에 갔거든요. 거기는 이제 암 환자들이 주로 오는 병원인데 거기에 첫 직장을 잡았는데 거기는 암 환자들 위주로 식단이 짜여져서 아주 뭐랄까 채식으로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배제한 그런 식단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맛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그걸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만큼 제가 이 말씀의 그런 이해와 또 말씀을 많이 읽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음식 말고 정말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떤 마음과 영성도 건강해지는구나라는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네,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잘못된 식습관 중에 하나가 커피를 끊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매일 뭐밤 11시까지 야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집에 들어와서 지쳐서 자고 또그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서 가가지고 상사보다 먼저 일찍 나와야 되거든요. 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지 않고는 그 하루를 버틸 수가 없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침만 안 먹더라도 커피는 꼭 마셨어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 왠지 되게 피곤한 게 풀려지는 것 같고 전신도 갑자기 또렷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심장도 막 뛰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 이제 좀살것 같다 이런 정신을 이제 막 업무를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몇 잔씩 계속 마셨죠. 근데 몸에 좋다는 그 물은 마시지 못하고 계속 커피, 음료수 그런 것만 계속 제 배에 채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부작용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 커피 기운이 똑 떨어진 때 졸려요. 졸리고 정신도 흐려지고 또 두통도 좀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두통이 커피를 끊은 후에도 좀 계속적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Councils on Diet and Foods라는 그 책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커피로 인해서 우리의 위장의 신경이 흥분이 되고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흥분된 신경이 그 자극을 뇌에게 전달을 한대요. 그리고 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뇌가 다시 흥분돼서 그 자극을 심장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커피 마셨을 때 정신이 또렷해진 것 같으면서 심장이 뛰었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속도 별로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을 때 되게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휴식을 하라 이렇게 지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무시하고 커피를 마심으로써 그것을 강제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을 다 자극시키고 흥분시키고 또 우리 뇌나 심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극성 음료의 사용에 습관이 든 많은 사람들은 두통과 신경쇠약으로 고통당하며 질병 때문에 많은 시간을 잃어버린다.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두통 때문에 참 잠을 못잔 적도 있었어요. 근데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경은 균형을 잃고 가는 그 활동이 건전하지 못하며 피의 질과 순환이 영향을 받아 피부가 활기 없이 노스름하게 된다. 이렇게 신경을 흥분케 하는 음료를 계속 마시게 되면 정신과 육체의 힘은 감소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원기를 북돋우기가 어려워지게 되어 마침내 지쳐버린 체력은 더 이상 반응을 할수 없게 된다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읽고 되게 두려웠어요, 사실. 근데 솔직히
그렇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맞아, 끊어야 돼 이러면서도 되게 안 되잖아요,
안
그게.
되죠.
근데 제가 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술과 담배를 끊는 것만 그것처럼 어려운 것만큼 커피 끊는 것도 어렵대요. 근데 저도 참 어려웠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이제 커피 그만 마시자라고 진짜 결심하고 안 마시게 된 계기가 그때 4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단일서를 이렇게 이제 같이 연구하게 되었어요. 단일서를 공부하면서 딱 일장 피자마자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음식과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일장부터 그걸 쓰셨을까? 근데 사실 다니엘은 그 왕에게 불려가서 그 왕의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거절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 같으면 궁금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만약에 저를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내 밥상에서 나온 음식을 한번 먹어보라고 했었으면 거절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을 했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에이 뭐 이쯤 한 번쯤이야 내가 가서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 음식 때문에 그렇게 속 좁고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사소한 문제도 되게 중요히 생각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하게 순종대함을 보여준 그 모본을 보고 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연구하는 중에 나도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다. 다니엘이 이런 사소한 음식부터 절제를 하고 인내를 끈기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지혜와 힘을 주셨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감화를 끼칠 수 있었구나라는 그 감화를 받으면서 저절로 커피가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둘째 아이가 18년 동안 좀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 이제 초년기에는 이제 열만 나면 그 경련을 일으키는 열성 경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니까 이제 특별히 음식에 신경을 많이 이제 쓰곤 했는데 그러니까 주로 음식이 이제 육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항상 아프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원하는 음식을 이제 많이 주다 보니까 인스턴트 음식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음료라든가 뭐 햄버거, 감자튀김, 뭐 아이스크림 이런 종류, 과자류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먹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학교 이제 들어갈 즈음에 대해서는 약간 주의력이 좀 결핍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많이 산만해서 학교 수업을 잘 이제 따라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는 어떤 음식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개선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 주로 약물 치료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약물 치료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약에 대한 또 부작용이 나타나서 이제 고개를 돌리고 다녔어요. 한 1년 동안 그게 어떤 틱 장애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또 고생을 했고 근육통이 또 와서 또 온몸에 이제 파스를 거의 도배하다시피 하고 다니고 그런 이제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요. 제가 이 이제 건강 기별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원래 음식 그 채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건강을 찾을 수 있겠구나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저희 집에 이제 모든 고기는 다 이제 버리게 됐고 인스턴트 음식도 차츰차츰 이제 아이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저희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이제 버리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점점 회복이 되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점차적으로 좋아졌어도 학교에서 계속 그 벌점이라는 게 있어서 그 벌점을 계속 받아왔었는데 3학년 때쯤 돼서 저희가 그거를 많이 이제 건강 기별을 많이 수용해서 그 적용함으로써 3학년부터는 벌점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아. 하나도 없어지고 모범적인 아이로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고 규칙도 잘 준수하고 이제는 벌점이 없는 아이가 된 것을 볼 때 지금도 아직까지 뭐 그 완전한 건강기별을 100% 다 받아들여서 하고 있진 않지만은 그 예전에 잘못된 식습관을 많이 버리고 기별대로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다 이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집안 자체가 원래 이 육식 집안이에요. 그래서 항상 집에 이렇게 온매 그 집이 꿀꿀이 예. 그 여러 그 동물들이 그 소리가 이렇게 항상 나는 집안이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예, 왜냐면 워낙 육식을 좋아했어요. 집안이 아버지 때서부터 그렇게 그 육식을 하는 집안인데 원래 지금 현대에는 특히 그 제가 어릴 때부터 한 20살 18살 20살 그때서부터 우리나라에 그 삼겹살 문화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삼겹살이 딱 들어오면서 이제 삼겹살을 안 먹으면 이 뭐 파티가 안 되고 집안끼리 모임이 있거나 야외에 가면 꼭 이 삼겹살하고 상추는 꼭 갖고 가잖아요. 네. 저희 집도 이제 그런 집에 이제 하나였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건강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우리 그 사회자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사실상 이루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는데 이 피를 만들고 우리의 어떤 생명의 그 에너지를 주는 게 결국 이 먹는 것으로부터 비롯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먹는 것을 잘못 섭취했을 때 피가 탁해지면서 건강은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쭉 그 교제를 하면서 잠깐 제가 생각을 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 이제 90이세요. 90이시고 저희 어머니랑 10년 차이가 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하도 이 심장도 안 좋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오래 못 산다 맨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 친구 중에서 이북에서 나오셨는데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전에 육식을 하고 아버지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그때 위천공까지 와가지고 정말 몸이 나쁘셨어요. 근데 이제 술도 끊고 식생활도 변화시키고 특히 제가 이제 이 그 음식물을 우리 집안적으로 개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어머니 아버지는 더 건강이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가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식생활을 개혁한 그 결과 식습관을 바꾼 그 결과를 지금 사실상 만끽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식습관 바꾼다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또 이 먹는 게 우리의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잖아요. 이제 딱 교제를 사실상 나누겠지만 저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거꾸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제가 건강을 잃은 게 한 20대 초에 제가 건강을 잃었거든요. 벌써 간이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술을 마시고 또 이렇게 일정하게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하지도 않고 먹으면 이제 폭식을 하고 특히 야간에 먹는 이 야식 이거는요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사이에서 버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먹으면 잠이 안 와. 네.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잘못된 식습관에서 오는 생각이지 몸에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었고 깊게 잠도 못 들고 사실상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식사 시간도 지키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소식을 하고 그리고 식간에 가급적이면 간식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폭식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좋은 원칙들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피곤한 것을 몰라요. 예전엔 저는 안 피곤한 게 뭔지 몰랐거든요. 그 정도로 몸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 안 좋았던 간도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만약에 어떤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 뭐냐 식생활을 개혁을 안 하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회복은 저는 어렵다고 보는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음식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치료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만 우리가 바꾸고 또 먹는 그 내용을 올바르게 성경적인 법칙 하에 우리가 두게 되면 건강은 회복된다. 자신 있게 제가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뭐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시니까 아주 네, 신뢰가 가고요.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에 대한 그런 경험과 또 그것을 개선함으로써 얻은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이 잘못된 식습관 왜 문제인가? 뭐 특별히 뭐 좀 더 말씀드리면 육식 또 이 축산업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이제 찾자면은 이제 저는 에서의 어떤 실례를 들면은 창세기 25장인가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그가 허기짐으로서 야곱이 깨를 내어서 팥죽을 끓이 가지고 이렇게 그 장작근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데 에서가 거기서 내가 배고파 죽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장작근에 대하여 경홀히 여겨서 히브리스에서는 그래서 그가 그 장작근의 귀중함과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울면서 회개하였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다고 그렇게 표시하면서 이 먹기 위한 그 식욕에 대한 정욕이 얼마나 그 사람의 생각과 어떻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신뢰로 가장 잘 제시해 주셨죠. 구약에도 그랬고 히브리스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명시하면서 그런 걸 볼 때에 특별히 우리가 채식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장에서 씨맺는 채소와 그리고 씨맺는 열매 맺는 나무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써 뭐 굳이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찾아보지 않더라도 근래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암이라는 그 질병에서 고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먹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특별히 육식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그분의 가족들은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고위층이고 굉장히 아주 인테리어 집안인데 40대 50을 못 넘기는 거예요. 45세 뭐 삼촌 뭐 할아버지 아버지 하여튼 40대에서 대부분 다 죽고 그리고 그리고 미국의 전립선 암이 하루에 300명으로 사망을 한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죽잖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 육식이라는 어떤 그 음식 때문에 근데 이분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50이 지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본인도 전립선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이분이 바로 채식으로 바로 돌아와 버렸어요. 네. 채식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것을 막 그동안에 먹던 것을 완전히 개선했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해서 그분이 지금 65세로 그때 이제 인터뷰할 때 나왔는데 아주 건강한 삶을 찾아서 너무도 그분이 이제 그 집안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아주 장수하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 그분을 통해서 결국은 먹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게 되었죠. 그분이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그 음식이 우리를 다시 본래대로 회복시켰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히 질병으로 특별히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장수를 하더라도 10년 이상을 질병으로 고생한다 그래요. 그것이 결국은 육식의 어떤 그 영양권에 있다는 것을 뭐 과학적 증거 자료는 너무도 넘치는데 사실은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의 직전에 가서는 완전히 그냥 180도로 이렇게 회귀하면서 다시 돌아올 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차라리 지금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 건강을 유지한다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뭐 굳이 유전자 조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장수 안 하더라도 창세기 때 거의 900세를 이렇게 누리면서 오래 살았잖아요. 네. 그런 걸 본다면은 뭐 200살, 300살도 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면은 이 인간의 타락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사실상은 먹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죠. 그때 제일 먼저 받은 시험도 먹는 문제였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 사실상 인간의 식욕을 통해서 사단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죠. 네. 요즘에 텔레비 이렇게 딱 틀어보면 어떻습니까? 첫 장면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먹는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아요. 네. 뭐 음식을 직접 안 해도 하여튼 뭐 농촌 프로그램도 다 먹는 프로그램이고 다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어떤 의미에서 그 먹는 것 중에서 특별히 이 그 육식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육식의 문제는 아주 그 역사가 사실상 깊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밭에 나는 채소를 먹어라. 네. 예. 창세기 1장은 아까 심에는 채소와 곡식을 먹어라. 야, 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의 죄가 이렇게 더 심화되고 부패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육식을 하기 시작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런 조짐이 있었지 않았을까?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죄의 결과로 나온 것이 이 세상에 노아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땅에는 뭐 어떤 먹을 것이 전부 다 물에 잠겨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 그래서 정결한 짐승 7마리, 부정한 짐승 두 마리, 예. 두 쌍으로 알았는데 저도 두 마리예요.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보존하셔서 결국 이제 노아 식구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사실상 그 음식을 주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식생활을 채식으로 하라, 육식은 안 좋다 얘기하면 그거는 구약시대 때 레위기 11장에서 준 그건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준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유대인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노아 방주 시대 노아에게 이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미 구별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것도 먹되 피와 기름은 다 빼버리라고. 왜냐면 그 피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의 어떤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생명들은 피가 다 흘려지면 다 죽어요. 사망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저도 고기를 좀 먹어봤지만 스테이크 이렇게 피가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 거. 네. 그거를 제가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보면요, 제가 정신이 다 없어요, 진짜. 어떻게 내가 저것을 먹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그 육식에 담긴 그러한 여러 가지, 특히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그 안에 기생충이 많거든요. 그리고 연주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피를 더럽혀요.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동맥경화라든지 아니면 이 여러 가지 그 혈관 질환들을 일으키고, 약사시니까 잘 아시죠?
네.
그래서 그게 막히면 심장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좀 정말 이 뇌출혈을 이렇게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질병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이 먹는 것은 너무나 이건 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이하라니까 삐쳤겠네.
예, 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육식하면 이런 키워드가 있잖아요. 구제역, 광우병, 또 방사능. 이런 키워드만 말해도 사실 육식이 얼마나 문제가 많다는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광우병 문제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데모를 하고 미국산 소가 못 들어오게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다 들어와서 다 먹고 있는 걸 보면 참 사람들이 너무 뭐랄까,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좀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냥 애써 잊어버리고 사는지, 좀 그런 것들이 좀 슬프고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뭐 구제역이랑 또 뭐 방사능 또 광우병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육식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는 제가 이번에 좀 봤는데 이걸 좀 아니까 좀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뭐 어떤 게 있냐면 불타는 지구라는 만화가 있어요. 만화를 말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불타는 지구라는 만화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 생산할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뭐 식량 같은 거, 그러니까 채소 같은거나 뭐 재배할 때 물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토마토, 감자, 상추, 밀 이런 식품들을 이런 농작물들을 재배할 때는 1파운드 생산할 때 물이 약 25갤런 소모된대요. 근데 돼지고기 1파운드를 생산하는 데는 1630갤런.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한 100배? 네, 100배까지는 안 되지만 그 정도 되고요. 소고기 1파운드는 무려 5214갤런. 그러니까 이거는 200배가 넘죠, 지금. 200배가 넘는 양이죠. 이런 물을 이렇게 해서 이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냥 그러면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들이 물 부족하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고 공익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스톡홀름 물 연구소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대요. 샤워를 6개월 안 하는 것보다 햄버거 4개를 안 먹는 게 물을 더 절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물 절약하려고 막 칫솔질 하려고도 컵으로 받아서 하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예 샤워를 6개월 안 하는 것보다 햄버거 4개 안 먹는 게 더 물 절약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생각해보면 너무 이게 황당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몰랐지만. 야, 근데 우리가 이제 물 부족 국가고 앞으로는 이제 물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육식을 고집함으로써 나중에 우리 인류 전체가 파멸할 수도 있는 인류 생존이 걸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더 이런 글이 있어요. 존 라빈스의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450g의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7kg의 곡물과 콩 그리고 1만 톤의 물이 필요하다. 450g 소고기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1350kg의 콩과 옥수수는 22명분의 식사량이 되지만 이를 소에게 먹여 고기와 우유를 생산하면 겨우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양에 불과하다. 육식이 얼마나 비생산적인지를 강조한 거죠, 이 글을 통해서. 세계의 많은 인구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식을 그만둔다면 지금 당장 이 지구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길 문제까지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봐요. 사람들이 정말 육식을 끊고 채식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계속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까마 옆에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거기서 생선과 부추와 수박과 참외를 먹었던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립다.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데모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정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매출하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예. 바다로부터 바람을 불어서 매출하기를 불어서 그 진에서 한 하루 길을 가는 거리 정도를 온 지면에 두 규빗이나 되는 그 두 규빗이면 이게 한 규빗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많은 양의 매출하기를 보낸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사람들은 아마 그 매출이가 날아갈 때 몽둥이 갖고 때려 잡았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냥 죽은 채로 내린 게 아니거든요. 그 아름다운 그 예쁜 새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다가 이 사이에서 넘기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육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은 그 입맛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어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때 생각하면 제가 그랬고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나 이제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현재 사회적으로나 매스미디어를 보면 채식이 얼마나 합당한 음식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방영하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문어, 과학자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채식에 대해서 정말 많은 홍보를 하면서 본인이 채식이 좋은 것을 이렇게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좋은 영향을 받고 있긴 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영향을 받고 이제 채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에서는 어떤 영상들이 있어요. Meet your meat라고 당신의 고기를 만나보세요. 또는 Earthling이라는 또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인데 몇 년 전에 아마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사람이 그 영상 리뷰에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가장 잔인한 잔인하고 피가 많이 흘려진 영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저는 잠깐 예고편만 보고 Meet Your Meat는 약간 짧아요. 12분 정도 되는데 한번 네이버나 유튜브 쳐보세요. 이렇게 너무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요. 예를 하나 들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뭐 프라이드 치킨처럼 닭을 많이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닭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넓은 농장에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먹고 크는 그런 닭들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먹이를 위해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과정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정말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수천 마리의 닭들이 이 좁은 공간에 몸을 이렇게 옆으로 돌릴 수도 없는 공간이래요. 몇십 마리가 이 한 조그만 철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이 닭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비참해요. 근데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처음 닭은 이제 그렇게 그 철장 안에 들어가서 먹이를 주고 30몇 시간 후에 알을 하나씩 낳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칠 때까지 낳게 한 다음에 지쳐서 닭이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으면 또 다른 곳에 데리고 가서 굶긴대요. 굶으면 죽는 닭은 그냥 죽는 거고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사는 닭은 또 알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내 아이가 보는 그것. 게임만 하던 내 아이가 보는 그것.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것.